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5일 한반도 서해상 완충구역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첫 군사도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제재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최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한군이 5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떨어진 점을 들어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먼저 합참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구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 한국군은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 그리고 연평도에 있는 연평부대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서 이 400발의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안포 200여 발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두 배에 해당되는 그런 사격을 실시한 것인데요. 한국의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번에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것도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과 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11월 후반부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예상됐던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남북 간의 강대강 무력 시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앞서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합참이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한 건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그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합참은 그 북한이 그 해안포 사격을 가하자 이것을 도발로 규정을 하고 대응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2018년에 그 남북 간에 그 합의된 게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인데요. 이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백령도 북방 그 장산곶 일대하고 연평도 북방 해상에서는 이것을 그 완충구역으로 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포사격 또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된 이런 지역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 포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이것을 도발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남북 간에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그 서로 파기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로 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도발로 9.19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감지된 움직임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몇 가지가 이제 한국군 당국이 발표한 데 따라서 이제 북한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탐지가 됐는데요. 일단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죠. GP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에는 그 선언 이후에 목재로 경계초소를 세웠던 것을 지금은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경의선 육로 그리고 육로 인근의 감시초소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북한은 9.19 합의 무효화 선언 직후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 경비병들에게 권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또 어떠한 말하자면 조치들이 북한이 밟아 나갈 것인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더 강도 높은 말하자면 그런 그 무효화 선언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군의 이날 해안포 사격으로 한국 당국은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평양에서 열린 그 9차 전원회의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 또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상당히 공세적인 그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도발도 그 같은 자신의 말이 한갓 일종의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이제 대남 정책, 도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노동당 산하 정찰총국이나 대남부서 군부들이 아마 지난 몇 달간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한 200여 발의 포탄을 쐈는데 주의 깊게 볼 것은 완충 지역에는 포탄을 쐈지만 포탄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부르는 북방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아마 면밀히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도발을 하고 어떻게 하자, 이걸 아마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다음번 도발에는 좀더 가까이 북방 한계선 NLL에 가까이 쏜다든가, 또 휴전선 근처에서 어떤 도발을 한다든가, 또 순항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쪽에서 낮은 쪽에서 아마 도발을 시작을 해서 높은 쪽으로 긴장을 고조되는 이런 곳으로 아마 옮겨갈 것이고, 그 같은 남북 간의 1차 고조되는 시기는 오는 4월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인데요. 여기서 아마 이를 앞두고 북한이 상당한 대남 도발, 또 대남 혼란, 이런 것을 야기하는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은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해안포 사격은 물론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공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직접적인 그 원인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한국의 해군이 지난 3일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동해,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함포 사격 훈련 그리고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새해까지도 이어진 것이죠.
네.
미국과 한국군 두 나라 그 군대가 경기도 포천에서 연합 전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이러한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 사격 훈련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북한 전원회의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방력 분야에서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든지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의 핵 전력 강화 그리고 확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공언해온 사안이기도 하죠. 북한은 이미 핵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 또 아울러서 이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 전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 전원회의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김 위원장의 주장은 말하자면 한국 내에서 미국과 일본과 이세 나라 간의 그 대북 억제 태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압박이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이 한국 정부 쪽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이제 정권의 종말, 이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 따라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최대 규모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직시하고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면에서 북한도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또 다량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언하고, 또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도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말은 이제 크게 그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도 지난 50년 이상 그 남북 통일, 남북 화해, 남북 협력 이런 것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그한 가지 그 개념, 즉 민족주의, 우리는 한 동족, 한 민족이라는 개념 위에서 이런 것을 추구해왔는데, 김 위원장은 이런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관계는 두 교정국 간의 관계, 전쟁을 벌이는 관계이므로 우리 앞으로보다 강경한 이런 입장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과거 그 김일성 주석이 해왔던 적화 통일, 무력 통일 이런 걸로 그 돌아가는 듯한 그런 것을 시사하는 남한을 정복하겠다, 핵무기로 정복하겠다, 압박해서 이기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거로 볼 수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거꾸로 보면 북한이 그만큼 상당한 그 내부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의 핵심이 이제 경제 그리고 이제 그 사상의 문제 이런 건데요. 북한 경제는 지난 6년간 그 국경 봉쇄 또 제재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총 생산 GDP가 약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경제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내부 경제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남한의 그 문화적 그 침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그 제시한 그 방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에 보면은 그 남한 드라마나 음악 이런 것을 갖다가 사서 이것을 그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최고 그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엄한 벌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 만든 것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흘리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한국의 노래, 음악, 문화 이런 거에 상당히 그 심취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남 자세를 보이고 교전 상태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상당히 그 어렵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대남 사업 부문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 등 이 북한의 대남 기구를 손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후속 조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상징적인 조치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말하자면 대남 선전기구죠. 우리 민족끼리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그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고요. 또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화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 선전 매체 여명이라는 이름의 선전 매체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선전 매체 홈페이지에도 대남 관련 소식을 다루던 코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들이 이제 이름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민족의 화해와 단합, 또는 6.15 통일시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남북한이 두 국가 관계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것을 사실상 암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주요 당이나 이 정부의 대남 관계 부서들 또는 조직들이 어떻게 정비가 될지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이어 새해 초에 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민 화성 18형 발사대 차량 생산 공장을 현재 지도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4일 그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8형을 만드는 그 공장을 시찰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성 18형은 북한이 개발한 가장 그 장거리 그 ICBM 미사일이죠. 그래서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 이상이고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만 킬로미터로 공격할 수 있으면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단순히 시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도 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신속히 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비핵화라든가 그런 어떤 것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이런 사진, 시찰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의 최근 논평을 보면요. 북한의 거듭되는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물론 뭐 의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지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할 때면 항상 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그 톤이 좀 다릅니다. 굳이 여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자면 지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이죠. 이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미국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하자면 불안정한 정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대형 도발이라든지 또는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말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다각화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대외적인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의 중대한 도발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자극하기보다는 이제 외교와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어떤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힘에 의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예,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 사실 어떤 내용인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4월에 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또는 위협에 대비한 그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 중에는 이제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이런 점들은 미국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말하자면 확장 억제를 확고히, 좀더 확고히 담보하는 방안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 말하자면 우산에 대해서 좀더 발언권을 갖고 또좀더 확고한 담보를 받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체제가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죠.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1일 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신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응징해서 추가 도발의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북한의 그 도발적인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에서 강대강 대립 상황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예,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네.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무력 충돌이 자의적인 어떤 뜻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남북한 간의 소통 채널이 끊긴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든 어떻든 여러 측면에서 당국 간의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든 북한이든 사실 엄중하고 또 강경한 말하자면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양측 모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것이죠.
네, 이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그렇게 그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굳이 이제 그 무력 충돌을 막는, 완화하는 이런 방안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억지력을 갖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원하지 않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그 통신 체계, 그 남북 군사 간의 그 전화 연락망 이런 거라도 좀 갖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남북 간의 그 연락, 이것도 못지않게 중국, 러시아와 쪽과 그 한국이 좀 외교를 좀 밀접히 갖는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이 워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뾰족한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최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전황에 이제 그 지금 그 현지 전황을 보면,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말하자면 전쟁과 관련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지금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중동 사태 이전에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일종의 그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이 상당 부분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이 사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전세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부족했던 탄약, 장비 이런 것들로 이제 참 어려움이 없진 않았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을 제공받으면서 다시 이런 탄약 장비 사용해서 이제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황에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세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제공된 것을 보면 사거리가 9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격에 상당한 말하자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테스트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작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보여주시는데요.
네,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 정보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북러 간의 상당한 그 군사적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약 3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실린 그 포탄과 장비,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마 단거리 미사일도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건 제공한 것이고, 러시아가 북한의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 대가로 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 미 백악관에 존 커비 그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 그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보면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그리고 기타 관련 그 첨단 기술을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미국의 그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그 정보가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그 북한이 요청하는 러시아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이런 것이 그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상당한 그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은 아직도 그 핵무기, 뭐 미사일 이런 거는 뭐 갖고 있지만,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0년 이상 북한은 새로운 그 전투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렇고 러시아로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만일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투기나 새로운 그 첨단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경우에는 아마 그 남북 그 군사력 균형이 상당히 무너질 수 있고, 이것은 그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의 대량 살상 무기 거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서방 측 상임이사국과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나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리가 이 가령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이 벌써 꽤 오래된 일입니다.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로 대변되는 서방 측과의 대립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에 말하자면 디리스킹 대응 방안들, 그리고 해완 문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균열이 심해지면서 북한 문제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거래를 놓고도 안보리가 일단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10일, 오는 10일 열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이 있죠. 말하자면 제도적으로는 규탄 성명을 내거나 또는 의장 성명이 발표되거나 또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어떠한 조처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4년 새해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음 달로 3주년을 맞고, 또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두 전쟁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3주년이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상당히 확전될 그런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군사적 밀착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그 군사적 무기 또 자원 이런 것을 그 지원을 받아서 맘 놓고 그 핵실험 또는 그 무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것을 또 개발해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 한반도의 그 군사력 균형 파괴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전쟁 그 자체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 국제 정책 차원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그럴 여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군사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 끝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말하자면 중국의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강대국의 경쟁은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떤 심한 대립으로 인한 영향 이런 것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이 각자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려고 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런 것이 지난해 11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권 경쟁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여파가 이것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돌파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없을 것이고 그 얘기는 이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완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당분간 극한 대립은 양쪽이 다 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문제도 한 예인데요. 이 타이완 문제는 다음 주에 그 총통선거가 타이완에서 열리는데 이 총통선거의 향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북한의 전원회의 소식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반응,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소식, 또 2024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극한 최한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